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아침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23일 러시아 인터넷 조사국 IRA 대표와 관련된 개인 8명과 7개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착관계에 있는 사업가 에브게니 프리고진 IRA 대표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 인터넷 조사국이 지난 2016년 미 대선 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프리고진은 자신의 악의적인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지자 연결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프리고진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광업과 보안, 물류기업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8명의 개인과 7개 기관들은 프리고진을 대신해서 일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국내외에서 퇴진 압력을 받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한 취임식은 사전 통지 없이 전격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로써 루카셴코 대통령은 여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헌법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벨라루스는 안전과 국제적 위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벨라루스인들을 포기할 수도 또 그럴 권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선을 치른 벨라루스에서는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일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에서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파 여성 판사 5명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후보자 가운데 1명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순회법원 판사를 면담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표를 연방 상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인준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11월 대선 승자가 신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닷새째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22일 중국 대잠초계기 2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군 군용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난 것은 지난 9월 17일 이래 이미 5차례에 달합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Y-8기 2대가 22일 타이완 남서부 해역 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자국 전투기들이 무선으로 경고를 보내고 공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해 중국 군용기들을 격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승인하면 미국 퀄컴사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쿼핑 화웨이 회장은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화웨이에 대한 퀄컴의 부품 수출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쿼핑 화웨이 회장은 미국이 화웨이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제품 생산과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생존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남부지역 군사훈련에 대응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3일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태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주로 연보라색 꽃이 피는 라벤더는 향이 좋아 차로 마시거나 입욕제, 향수로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라벤더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최대 라벤더 재배업체인 캐슬팜은 수면 오일 판매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4배로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동부 뉴저지에 있는 라벤더 농장에서도 올여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라벤더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라벤더는 불안, 불면증, 기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자연 치료법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라벤더 재배업체 캐슬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라벤더를 이용해 소독 냄새가 덜 나는 라벤더향 손소독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장의 많은 고객이 가족과 친구에게 소포로 소독제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저지 라벤더 농장 소유주도 올여름 특히 스트레스 해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그리고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CNN에서 도쿄 특파원과 뉴스 앵커를 지내고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와 협업한 미국의 한인 여성 언론인 1세대 인물인 메이리 기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함경도는 흐리고 밤에 함경북도 북부와 함경남도 내륙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동해안은 30에서 80mm, 함경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5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4도에서 24도, 함흥 12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샤 모튼의 노래입니다. 난 내일을 사랑해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찬 약속된 그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투마로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주요국 정상들이 유엔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 부각됐는데요. 먼저 유엔 총회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 2차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각국이 규제 조처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중국 지도자를 비판했던 중국 재벌이 중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유엔 총회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22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은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일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이 연대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유엔의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위해서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세계 제1위와 2위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국의 갈등 문제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특별히 지칭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강대국은 더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다른 나라와 냉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의도가 없다면서 국가 간의 이견이 있는 건 정상적이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연설자로 나섰죠?
네, 미국은 올해도 유엔 총회 개최국 자격으로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 7분간의 연설 시간 상당 부분을 중국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창설 75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가 또다시 거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태 초기에 중국이 자국 여행은 봉쇄하면서 해외 항공은 허용해서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실패를 이유로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지배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끼리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유엔은 반드시 그 책임을 중국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개혁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자신의 재임 기간 미국이 역사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군사력도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핵합의 탈퇴, 아프간 평화협정, 중동 평화협정, 세르비아, 코소보 평화협정 등 전 세계의 안정화를 주도했다고 역설했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과거에 실패했던 접근 방식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정상들이 백신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물론이고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국의 백신 개발 진행 과정을 소개하면서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각국 정상의 발언 좀 더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백신 개발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대량 생산하는 즉시 분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유행 사태를 종식하고 새로운 협력과 평화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임상시험 최종 단계 전에 백신을 공식 승인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자국의 백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자국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현재 여러 종류의 백신이 3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면서 개발되는 대로 다른 제조국들과 우선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 살펴보죠. 유럽에서 다시 확산세가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다시 사회적 규제 조처를 강화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다시 강력한 규제 조처에 들어갔군요.
네, 현재 영국은 코로나 경보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코로나 기세가 수그러들면서 3단계로 완화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강화한 겁니다.
지금 영국의 코로나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발표를 기준으로요. 23일 현재 영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46만 명, 누적 사망자는 약 4만 2천 명인데요. 최근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럼 4단계에는 어떤 규제가 해당되는 건가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실내외 관계없이 6명 이상 모이는 건 금지됩니다. 전국의 모든 식당은 실외 서비스 그리고 포장 음식만 가능합니다. 보리스 존스 총리는 20일 국민들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규제 조처를 강화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주로 업계 쪽에 불만이 큰데요. 이번 규제 조치에 따라서 식당과 술집 등은 밤 10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이 심각한데 이번 조처로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 조처 그리고 더 큰 경제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근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프랑스도 최근 하루 사이에 13,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여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 니스 등 확산세가 심각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 순례를 재개할 방침이라고요?
네, 사우디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성지 순례 움라를 다음 달부터 재개합니다. 사우디 내무부는 20일 10월 4일부터 1단계로 하루 6천 명의 시민과 국내 거주자들에게 상시 성지 순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지 순례 움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이슬람역으로 12월에 행해지는 정기 성지 순례인 하지와 달리 움라는 특별한 시기 없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성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럼 외국 여행자는 허용되지 않는 건가요?
네, 외국에서 오는 순례자는 이르면 11월 1일부터 허용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현황 살펴보죠.
네, 23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3,160만 명, 누적 사망자는 97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은 누적 확진자 약 690만 명,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지도자를 비판했던 중국 재벌이 중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을 비판했던 중국 부동산 재벌이 20일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법원은 부패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시 주석을 비판했기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양지안리 씨 등은 VOA의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화이안 그룹을 이끌었던 런쥔 창 전 회장입니다. 런전 회장은 지난 2월에 시 주석이 17만 중국 관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을 높이 평가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런쥔 창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을 했나요?
네, 런쥔 전 회장은 이 글에서 시 주석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새 옷을 선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해서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회의였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런던 회장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고요?
네, 런던 회장은 이 글을 발표한 후 지난 3월에 돌연 실종됐는데요. 당국에 구금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베이징 소재의 제2중국인민법원은 이날 런쥔창 전 회장이 900만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법원은 런쥔창 전 회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1,72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18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화로 약 60만 달러 벌금도 런쥔 회장에게 부과했습니다.
런쥔 회장은 이런 판결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재판부는 런쥔창 전 회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항소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런쥔 회장은 올해 69살인데요. 18년 복역을 다 마치고 나면 거의 90살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쥔 회장이 전에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을 비판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런쥔 회장은 지난 2016년에도 중국 국영 매체는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런쥔 회장은 지난 7월 중국 공산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지출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고요. 이 코로나 사태와 대법원 관련 사안 등이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네바다주 우편 투표 확대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가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지출안이 하원을 통과했군요.
네, 하원이 22일 본회의를 열어 연방정부 지출안을 처리했습니다. 찬성 359표, 반대 57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는데요. 오는 12월 11일까지 각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쓸 돈을 정하는 임시지출안입니다. 이로써 이 셧다운 사태를 막을 첫 단계가 일단락됐습니다.
우선 셧다운이 뭔지 짚어보죠.
네, 연방정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게 셧다운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요. 최근에는 2018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35일 동안 진행되면서 최장 셧다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셧다운이 되더라도 이 정부의 필수적인 업무는 유지가 됩니다.
당시에 왜 예산 집행 근거가 없었던 겁니까?
네,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이었는데요. 정부가 장벽 건설 자금을 예산 법규에 넣으려고 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한 내에 예산 관련 입법을 완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정부 예산 관련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현행 회계 연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지출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는데요. 코로나 추가 부양책 처리와 이 문제가 연계되면서 정부 공화당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 이렇게 각각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정부 대표로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 민주당 대표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나서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이 합의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합의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보죠.
네, 지난 18일 양측이 최종 합의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지나고 21일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단독안을 제시했는데요. 공화당 측에서 이 안을 즉시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농업대출 지원 자금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음 날인 22일 관련 사항을 조율해서 양측이 전격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 합의안을 같은 날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데요. 정부 운영을 지속할 해법,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해서 CR이라고 부릅니다.
하원을 통과한 CR,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학교 청소년 영양 지원을 위해서 8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이 추가됐다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사항인데요. 무료나 저가로 급식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지역에 대한 지원금도 넣었고요. 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사업인 푸드스탬프 관련 예산도 주정부들에 계속 보내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공화당이 요구한 내용은 어떤 게 반영됐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농업대출 지원자금이 대표적입니다. 이 농무부 소속 기관인 상품신용공사 CCC에 총액 300억 달러를 보충하도록 했는데요. 이 무역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관련 사업비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반대를 해왔던 건데요. 일부 규제 조항과 함께 최종 합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셧다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달 말까지 상원에서 관련안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야 지출 관련 법규가 확정이 되는 건데요. 정부 측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무난히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표결할 시점은 이번 주 중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의 주제가 정해졌군요.
네,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다음 주에 첫 텔레비전 토론에서 만납니다.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차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폭스뉴스 진행자인 크리스 월러스 씨가 사회를 봅니다. 월러스 씨가 1차 토론회 주제 6가지를 22일 공개했습니다.
6가지 1차 토론 주제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과거 기록. 둘째, 대법원 문제. 셋째, 코로나 사태. 넷째, 경제 문제. 다섯째, 인종 문제와 주요 도시의 폭력 사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번 선거의 신뢰성.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주제별로 15분씩을 할당해서 총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를 정한 것이라고 대통령 선거 토론위원회 측이 설명했습니다.
두 후보의 기록 외에 대법원 문제부터 살펴보죠.
네, 얼마 전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을 놓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대선 이전에 인선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새 대통령한테 맡길 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메릭 갈랜드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를 공화당이 거부해서 무산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닐 고서치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해서 대법관으로 취임했는데요. 공화당이 4년 만에 똑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는 어떤 게 쟁점인가요?
네, 최근 미국 내 사망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큽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초창기부터 코로나의 치명성을 알면서도 축소 언급해온 사실이 논란이 됐는데요.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측은 국민을 속이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이 백신 문제도 쟁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중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 문제의 쟁점은 뭡니까?
네, 지난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목누르기 제압을 당한 뒤에 숨진 일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이 시위대는 조직적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없애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인종 간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면서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위를 둘러싼 혼란 중에 방화와 약탈 등 무질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들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가 얼마 전에 뉴욕과 시애틀, 포틀랜드를 무정부주의자 권역으로 지정하고 연방예산 투입을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대통령 후보 토론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 7일, 10월 7일에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립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맞서는데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 대학교 교정에서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일정은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 후보의 2차 토론이 같은 날 15일 진행됩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데요.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각 후보의 답변을 듣는 타운홀 주민간담회 형식을 채택합니다. 이 플로리다는 특히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날 토론이 이 지역 여론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같은 달 22일에 대통령 후보 간의 3차 토론이 열립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진행되는데요. 형식은 1차 토론회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투표일은 11월 3일인데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연방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시의회, 주의회 의원 등과 각급 지방정부 공직자들도 새로 선출합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22일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평균 6.5%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된 이 공영방송 NPR과 PBS 조사에서는 9%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섰는데요. 16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된 IBD 설문에서는 다시 6%포인트 차이로 지지율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경합주에서도 22일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평균 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 위스콘신주는 51% 대 44%로 약 7%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의 위스콘신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었습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47.3% 대 46.5%로 바이든 후보가 0.8%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6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편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바다주에서 우편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죠?
네. 이 네바다주의 우편 투표 확대를 막기 위한 트럼프 재선 캠프가 제기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11월 3일 선거일이 지난 후에 사흘 안에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우체국 소인이 없어도 투표 결과에 집계하는 네바다주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이 관련 소송을 기각한 겁니까?
예, 21일 공개된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요. 제임스 마한 네바다주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재선 캠프가 네바다 유권자들을 대표하지 못할 뿐더러 해당 불만을 제기할 법적인 지위도 없다면서 소송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는 일반화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가 관련 소송을 낼 자격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마한 판사는 또 원고가 부정선거의 위험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바다주에는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기소하는 자체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또 원고 측의 피해 주장은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선거 조작이 매우 드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가 확대될 경우에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구체적인 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 판결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이 재선 캠프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측은 민주당 입장에서 큰 승리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비슷한 소송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선거일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도착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 집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바다주 역시 경합주죠?
그렇습니다. 또 선거일 이전에 우편 투표용지가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8개 중에 하나가 바로 네바다인데요. 이 해당 주에서는 투표를 우편으로 하거나 투표장에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선거 당국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서 투표소에 직접 나오지 않는 이 우편 투표 방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22일이 미국에서 유권자 등록의 날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누구나 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 투표에 앞서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 등록 마감일은 선거 보름 전이나 한 달 전 등을 비롯해서 주마다 좀 규정이 다릅니다. 이 마감일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날이 바로 유권자 등록의 날인데요. 유권자 등록은 보통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직접 당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는 코로나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이 많은 지역에서 자동차에 탄 채 유권자 등록을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대규모 유세 등 선거 운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들의 취재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선과 언론 두 번째 시간으로 TV의 등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20년대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디오는 텔레비전, TV가 등장함으로써 의힘이 크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라디오가 전달하는 내용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TV는 달랐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onight's special features, the coming buyer's market in automobiles.
TV는 대선 후보들을 화면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선거 당락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952년 대선에서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 진영이 TV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후보는 TV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쟁 영웅이며 단순하고 아저씨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Out of the heartland of America, out of this small frame house in Abilene, Kansas, came a man, Dwight D. Eisenhower. Through the crucial hour of historic D-Day,
한편 애들레이 스티븐슨 민주당 후보 측은 전통적인 선거 방식대로 현안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훌륭한 집안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풍기면서 스티븐슨 후보가 대선에서 크게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해 대선이 정치 문제의 대결이 아니라 이미지 대결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TV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TV가 나오면서 대선이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일에서 보다 많은 대중이 참여하고 즐기는 행위가 됐습니다. 1955년이 되면 미국 내 전체 가구 절반이 TV 수상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은 굳어졌습니다.
This year there are 54 million women eligible to vote. 2.5 million more women than men.
1956년 대선에서도 다시 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1952년에 이어 다시 이해 대선에 나온 스티븐슨 민주당 후보는 새로운 매체 환경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다시 패배했습니다. 그는 TV의 등장으로 선거 양상이 크게 변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실패했습니다. TV의 위력은 1960년 대선에서 다시 두드러졌습니다. TV를 통해 젊고 신선한 인상을 주는 데 성공한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가 노회하고 어두운 인상을 풍긴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선과 언론 세 번째 시간으로 TV의 등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밥 웰치의 노래입니다.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대의 눈이 나를 꿈꾸듯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에보니 아이즈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인 여성 언론인 1세대 인물을 초청했습니다. CNN에서 도쿄 특파원과 뉴스 앵커를 지내고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와 협업한 메일 리 기자인데요. 최근 자신이 설립한 제작사를 통해 아시아계 인물을 조명하는 메일 리 쇼를 만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Yes, my name is May Lee, and I'm the host and executive producer of The May Lee Show, and also the founder of Lotus Media House.
네, 제 이름은 메일리입니다. 현재 메일리 쇼의 진행자 겸 총괄 프로듀서고요. 로터스 미디어 하우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로터스는 주요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제작사인데요. 그 대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메일리 쇼입니다.
로터스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뉴스 보도물인가요?
Yes, I have been a broadcast journalist for over 30 years.
네, 제가 방송 기자로 일한 지 30년이 훨씬 넘어요. 그 경험을 살려 로터스를 세운 거죠. 20대부터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지역 방송국에서 앵커로 일하다가 일본에 가게 될 계기가 생겨서 현지 공영방송 NHK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 방송사로 옮겼는데요. CNN 도쿄 특파원으로 상당 기간 일했어요. 그러다가 CNN 뉴스 앵커가 됐습니다.
뉴스 전문 방송 CNN에서 앵커였다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네요.
Yes, and I went on to be the anchor for CNN International in Hong Kong.
그렇다고 볼 수 있죠. CNN은 두 가지 경로로 뉴스를 송출하는데요. 하나는 미국 내 시청자들을 위한 US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전 세계에 위성으로 내보내는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그중에 인터내셔널 앵커를 맡았습니다. 인터내셔널 본부는 홍콩에 있어요.
1990년대 말에 한국 대학생들이 메일리 앵커의 CNN 뉴스를 보고 영어를 배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Yes, I've also worked for Oprah Winfrey's first television network called Oxygen Media.
네, 알아요. 오래전 이야기네요. 그러고 나서 저는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가 자체 방송 채널을 세울 때 합류했습니다. 1999년 말부터 2000년으로 넘어가던 시점이었는데 옥시전 미디어라는 회사였어요. 거기서 퓨어 옥시전이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메일리 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Well, the Mainly Show, I try to focus on Asian and Asian American issues and topics and individuals.
메일리 쇼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대담 프로그램이에요. 아시아계의 관심사, 희망사항, 그리고 유명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때에 아시아계 인물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어요.
요즘 특히 아시아계 인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Because of COVID-19, you know, Asian phobia has been exploding.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사회 일각에서 아시아계 혐오 현상이 퍼졌어요.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야기 때문에요.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례들이 잇따랐잖아요. 아직도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아시아계를 이유 없이 경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혐오 감정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상황을 바꾸는 게 요즘 저희 프로그램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언론 매체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셨는데 자체 제작사를 설립하신 뒤에 아시아계 현안에 집중하신 이유가 뭡니까?
I was born in the US. My parents immigrated from Korea and then I was born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의 뿌리가 한국에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아시아계 사회의 이야기를 알리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서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미국 사회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이민 1.5세와 2세들이 연대한 네켈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지난달 원격 행사로 진행된 연례회의에서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You know, causing problems in this country, but how we can solve those problems as minority communities, communities of color.
현재 미국 사회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BLM 운동에 한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인종 간 불균형이 올해 미국 대선 국면에 화두잖아요. 한인 사회 목소리를 더 키우려면 BLM 운동을 비롯한 타인종 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리 기자의 언론 경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죠. 방송에 입문한 계기가 뭡니까?
You know, I was a typical Korean American kid thinking I was going to be a doctor. But I realized very quickly in college that I could not do science or math.
저도 어릴 땐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처럼 커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과학과 수학에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전혀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메이, 내가 정말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라고 물었죠. 그 대답은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공개 장소에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야기의 배경과 원인을 찾아 전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할 때 방송 기자가 정답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한국계 방송 기자도 별로 없었을 테고 더욱이 여성은 드물었겠네요.
Back then definitely there were no Asians and I was
네, 제가 1세대 한인 여성 방송 기자 중에 한 명이죠. 어릴 때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제 고향인 오하이오주에는 1970년대만 해도 아시아계 주민이 아주 드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오는 내내 인종주의와 차별의 대상이 됐죠. 저를 다른 미국인들과 다르게 보도록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현장에 개척자적인 태도로 나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은 장벽에 둘러싸였던 경험도 스스로 깨고 이겨내왔습니다.
그럼 30여 년 경험을 뒤돌아볼 때 인종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I think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when it comes to equality in media coverage in terms of the stories that are being covered and communities that are being covered.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유색인종 사회가 백인들과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되지 않는 게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미국의 역사가 백인 주류에 의해 주도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대규모 개선운동을 통해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ou know, if we're comparing the U.S. to the rest of the world, of course the U.S. still ranks very high when it comes to press freedom. I mean, I would say we're still like an 8.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의 종합적인 언론 자유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내로 시각을 한정해 놓고 보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발전이 더딥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인종의 목소리가 정확한 분량으로 보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네요. 민주주의는 언론 자유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 자유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I would say when it comes to press freedom, it is essential in any society. And I know that there are some countries that do not have that right whatsoever.
언론 자유는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필수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언론 자유의 개념조차 없는 나라들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나라에서는 정보의 결여가 결국 사회를 파괴할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회에는 불신이 쌓이고 발전적인 생각은 사라집니다. 양성평등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별이 계속되면 불신이 커지고 결국 사회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메일리 전 CNN 앵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The Waitress, Waitress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예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파이를 굽는 재주를 가진 제나. 하지만 그녀는 직접 파이 굽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작은 마을의 한 식당에서 Waitress,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도 친구들이 있어 나름 행복하지만 화를 잘 내는 그녀의 남편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데요. 제나가 이제는 친해진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Train Wreck 들어볼게요.
You should open your own pie shop.
Yeah, somewhere where they could really use a little pie shop, like Europe or New Jersey.
How you doing today, Joe?
Same as yesterday, Jenna.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How's the bad husband?
Excuse me, I feel like I'm going to be sick.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오늘의 표현입니다. Train wreck. Train, 기차, 열차. Wreck, 망가뜨리다 혹은 심하게 망가진 것, 부서진 것. 그래서 train wreck 하면 An accident involving a train, 열차 사고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또한 이 표현에는 엉망진창이 된, 만신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rain wreck also means a disaster or mess. 그래서 영화 장면에서 제나가 자신을 가리키며 same train wreck이라고 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 엉망이죠, 만신창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죠. When he goes out for a drink with his friends, he becomes a train wreck. 그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가면 He becomes a train wreck. 완전 만신창이가 되더라. The project has turned into a complete train wreck. 그 프로젝트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던 그녀는 이 소식이 전혀 반갑지 않은데요. 하지만 자신을 돌봐주던 의사와 점차 가까워지며 자신이 몰랐던 삶의 즐거움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제나. 오늘의 표현, train wreck, same train wreck. 한 번 더 들어볼게요.
You should open your own pie shop.
Yeah, somewhere where they could really use a little pie shop, like Europe or New Jersey. How you doing today, Joe?
Same as yesterday, Jenna.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How's the bad husband?
Excuse me, I feel like I'm going to be sick.
Train wreck, train wreck.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당신은 바보에게 키스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ke us a star
before. You can never take.